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19장은 애굽에 관해서, 이집트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에 그 열방,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들의 멸망과 심판에 관해서 이사야서 13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집트, 애굽에 관한 이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1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쯤으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였다. 애굽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애굽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애굽에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격동시킨다. 이 격동인 말은 stir up이라고 그랬어요. 막 휘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를 막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휘젓는다. 그래서 막 내란이 일어난다. 그런 모습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되었는가 하면 자연재해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연재해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물이 다 마르게 될 것이고, 그 옆에서 농사하는 것까지도 다 안 된다. 자연 재해를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다 그랬어요.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다. 어떤 계획을 짰는데도 그 계략이 전혀 쓸모없는 꽝이 될 것이다. 헛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소망이 없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 19장을 들어오면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댔어요. 다른 나라들도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굽에 관해서도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은 조금 다릅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9장의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고치실 것이다, recover 해주신다, restore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예요.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쭉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애굽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1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다음 주에는 21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이 애굽에 관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애굽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가, 그 심판이 축복으로 바뀌려면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과정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교회사에서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사실 그 법학을 공부를 했고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심하는 사건이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하루는 지나가는데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별로 안 좋고 그러는데 나무 밑에서 이제 그 비를 피하고 있는데 벼락을 쳐요. 그래서 나무가 쪼개지는 사건. 자칫하면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 속에서 그가 아하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는 하나님께 날벼락 맞게 생겼다. 그래갖고 회심하는 계기가 생겨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 그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뉴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가 노예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노예 상인이 됩니다. 노예 상인이 돼서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배에다가 그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데 아마 영화 제목이 오래전에 봤던 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 제목이 어쩌면 프리덤인가 그럴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배를 타고 한 번은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오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는데 자기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심하고, 여러분 회심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회심은 예수님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심, conver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는 repentance를 우리가 회개라고 그래요. 이 존 뉴튼이 하나님 앞에 손 바짝 들고 회심을 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애굽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벼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뉴턴이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애굽이 변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비결은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서 이 애굽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제가 서론을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애굽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서 징계하신다, 애굽을 향하여서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드시는 거예요. 진노의 손을 딱 들고 내리치기 직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단체로 기합을 받을 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합창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 가끔씩 이게 군기 빠졌다고 이게 단체 기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단체 기합을 받는데 얇은 몽둥이로 때리면 진짜 아파요. 살갗이 막 툭툭 일어나는데 일부러 안 아프게 하는 대신에 무섭게 하기 위해서 굵은 강목을 갖고 옵니다. 공사할 때 쓰는 거, 이렇게 받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요, 자기들도 들지 못하는 거 갖고 와가지고 다들 눈 감어 그러면 다 이게 눈 감고 있어요. 눈 뜨면 죽는다 뭐 이렇게 선배들이 막 협박을 해요. 그럼 다들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훈시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강목을 쿵쿵 그래요.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요 막 소름 끼치게 싫어요. 그러면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부터 맞을래? 파트별로 앉아있거든요. First tenor, second tenor, baritone, second bass 이렇게 쭉 앉아있어요. 그럼 누구 먼저 맞을래? 그러면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야 그래요. 제일 먼저 맞겠대요. 왜 그럴까요? 빨리 맞고 끝내려고. 그 눈 감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생각하면 저는 이해가 조금 빨리 올 수 있어요.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면서 내리치기 직전의 그 모습을 지금 애굽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출애굽했던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킬 때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열 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열 가지의 재앙을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그 동일한 여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손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애굽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유다의 땅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다의 땅이라고 하는 시대가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강대국의 왕이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최대 강대국의 왕은 솔로몬 왕 시대 때거든요. 최대의 강대국이었을 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하스가 왕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거든요. 아하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공격해와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유다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난 바로 그 유다 땅이에요. 그 유다 땅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유다 땅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유다의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유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신명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할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40년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40년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이야기가 신명기에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은 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장년들은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탈출하자마자 광야에 들어와서 낳은 아기가 있을 수도 있죠. 한 살, 두 살 때 낳은 아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40년이 지나면 최소한 평균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40살 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사랑하면, 나만 믿으면, 나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신명기 2장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정공필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 듣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노희자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죄송합니다. 천만의 말씀 없어요. 최소한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베가스 장로교의 이름 듣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신대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기를 원해요. 너 돈 없지? 너 이것밖에 안 되지? 너 잘난 거 뭐 있어? 우리를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돌아보면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거 돈도 많지 않고요. 키도 뭐 그냥 그렇고요. 생긴 건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래요. 재주도 없어요. 무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나만 믿어. 나만 잘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의 땅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땅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맥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시받고 여러분들이 무시받고 멸시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예, 실질적인 간증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오늘 밤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이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두려워하고 있고 유다 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고 존 뉴턴이 회심을 했던 것처럼 애굽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변화하는 애굽의 모습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지금 갖고 계시면 편체로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에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 방언,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 여호와를 위한 증거와 징조,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낸다. 이런 문구가 축복의 이야기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반증하는 문구들이 바로 그런 문구들이에요. 그런 문구들을 우리들이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회심의 전조가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그날에라고 되어 있지만 18절에서도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임한 때예요. 그러면 그날이 언젠가 하면 심판의 때예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전조가 보이는 거예요. 사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컨버전의 그 사인이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하면 가나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유다 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민족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2 외국어로 선택해서 하는데 히브리어로 선택해서 공부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방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조금 이따 하는 이야기들과 다 연결을 해서 놓고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애굽말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히브리말로 하면 어떻고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는 예배의 언어예요. 그러면 예배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5장 23절입니다. 45장 23절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데 이 내 입에서 입에서 나가는 공의로운 말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맹세할 것이다. 여기서의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맹세예요? 하나님께 하는 맹세예요. 그것이 이 4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건데요. 예배는 내 생각을 기초로 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목사의 생각, 목사의 목회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무릎을 꿇겠고 무릎을 꿇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설교를 sharing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나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 자체로 전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내 경험에는 이게 좋겠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 방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원체 나라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이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성읍이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모든 성읍이 아니라 다섯 개의 성읍이라고 하고 있어요. 18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남은 자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손가락 펴서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을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적은 자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원체 땅덩어리가 크니까 성읍이 많을 텐데 다섯 개의 성읍만.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학자들마다 상충되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전통적으로 그리고 칼빈 선생님도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섯 번째 성읍이에요. 다섯 개의 성읍이 구원을 받는데 여섯 번째 성읍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하나만 멸망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다섯 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소수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멸망하는 성읍이라는 단어가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장망성이라고 아마 번역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이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마귀의 성읍, 마귀의 본거지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다섯 성읍이 구원을 받는다,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가나안 방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또 그날이 나오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특정한 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그날에 예, 중앙에,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다. 자, 여기서도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단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애굽의 중앙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 제단을 왜 쌓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게 그냥 애굽 신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집트의 지도를 딱 펴놓고 동서남북으로 줄자로 재가지고 가운데 정중앙을 딱 찍어서 아 여기서 제사를 드리구나 그 뜻이 아니라 애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설명을 40년을 지나가는데 대충 200만 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죠. 그 성막을 그 백성들의 중앙에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줄자로 딱 재가지고 발걸음으로 재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중앙을 했을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중앙이라고 했을까요?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중앙에다 놓았다는 말은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집트의 중앙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의 뒷부분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 이집트의 중앙에는 제단을 쌓고 변경에는 기둥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이 기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르우벤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 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단 다 치르고 와라 그래서 나중에 오는데 거기에 이들도 우리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이기 위해서 기둥을 박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둥을 붙잡고 그 기둥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기둥에게 무릎 꿇고 빌면은 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뒤에 우리 강단에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십자가를 자랑을 하는데 아무튼 제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아기를 5년 동안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성도가 와서 십자가 만지고 기도하면 아기 임신을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이 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쭉 하고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18절에서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옵니다. 1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애굽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 우리들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을 훌훌 풀고 무릎에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회심이에요. 이미 우리 회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머지 6일 동안에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몸만 오는 예배 말고요.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어디 출장을 가든 어디 여행을 가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과 그 기둥을 증거와 징조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볼 것이 여호와의 증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병이 낫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에 있어요. 20절 보세요. 이것이, 즉 이것은 뭐예요? 기둥과 제단이에요.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어떤 징조와 증거가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단과 기둥이 너에게 증거와 징조가 되어지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애굽에도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막 격동시키고 자연재해 생기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 기둥을 붙잡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들이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아픔을 토해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20절 끝에 말씀 가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 어떤 성경책이 생각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사 그들을 건지셨다. 어느 성경이 생각납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려운 고통을 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라고 막 한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것이 사사예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좌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괴롭습니까? 왜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좀 여기 아프신 분들이 계시지만 미안해요. 그냥 표현이에요. 오늘 좀 아프면 어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있어요. 오늘 좀 가난하면 어때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있어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는 이미, 아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에요.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프고 조금 돈 없고 조금 무시당하고 살아도 That's okay. That's okay. 그렇게 힘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심판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밖에 없지만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을 얻게 하셨고 영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